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제 정주민과 이방인이란 설교 말씀으로 오늘 특별히 김영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 새로운 문화 충격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흥하며 또 번성해지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예, 강단을 허락해 주신 그 용기에 참 감사를 드리고 조금 더 중한 무게감을 좀 느끼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생 그 사역을 한국에서 참 오래 했습니다. 한 10년 했는데 마지막에 미국에 올 때는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 교목으로 한 2년 있었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늘 이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은 제게 슬로건이 이제 보면은 이제 주보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을 생활을 해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기본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이 뭐냐?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다. 친구들하고 이제 예배와 기도를 이제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왜 변화가 없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제가 받고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유레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한번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설교 한 번의 설교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배에 설교에 목을 매는데 사실은 그 한 번의 예배로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 왜? 기본적인 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잘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그러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제자훈련을 하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년 지나니까 변화가 좀 있을 줄 알고 친구들을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몇 년 했을까요? 예. 3년 했습니다. 3년. 3년을 꼬박 하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에 지각하는 친구들도 3년 제자훈련을 그 일주일에 두 번씩 했죠. 하고 나니까 예배에 대한 그 개념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감을 가졌죠. 한번 설교할 때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제자훈련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그렇지만 오늘 이곳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들리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들리지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천의 공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노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들리지 때문에 노마디즘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마드라는 말은 뭐냐면 뜻이 뭐냐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여러분들 유목민 뭔지 아시죠? 양을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양을 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어느 곳이냐면 풀이 있는 곳에, 양을 먹일 수 있는 곳에. 그래서 적당한 곳이 있으면은, 쉴만한 곳이 있으면은 양을 풀어서 양을 먹이고, 그리고 또 이 풀이 없으면은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이 유목민인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 치는 사람, 풀을 찾는 사람, 그리고 땅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단 하나죠. 예, 양을 먹이고 치는 것입니다. 그 양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철칙이 뭐냐면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 모든 풀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내년에 또다시 올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먹을 정도 되면 양을 몰아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유목민이라는 이 노마드라는 그 정신이 나중에 노마디즘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즘에 철학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불모지로 옮겨 다니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 이곳에 땅에 머물러 있으면 그 땅의 지형에 맞게끔 양을 치고 또 양을 먹이게 되는 거죠. 또 공간적인 이동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불모지를 새로운 땅으로 바꾸어 가는 것. 요즘에 이제 이 디지털 노마디즘이라고 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 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 속에 접속하여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것.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대가 말하는 디지털 노마디즘에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심지어는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아요.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계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이 노마디즘이죠. 근데 이 노마디즘에 대한 것을 철학적으로 잘 해내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입니다, 삼성. 삼성전자의 그 사장이 한 슬로건이 뭐냐면, 노마디즘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라. 사실은 삼성은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합니다. 변화를 줍니다. 삼성이 처음 시작했던 게 뭔지 아시죠? 뭐 텔레비전, 예. 그리고 좀 지나서 TV, 뭐 TV에서 뭐 점차 발전합니다. LCD, LED 막 발전하고 더 요즘에는 더 광범위하게 발전하죠. 그런데 그 삼성과 반대되는 또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노마디즘보다는 평생을 하나의 우물을 파자라는 거죠. 소니. 지금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기계를 보면은 다 소니였습니다. 요즘에 어떠죠? 다 보면은 삼성, LG죠. 그 변화에 맞추어서 개혁하고 도전하고 창조해내는 그 정신이 노마디즘입니다. 미국에 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 노마디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예,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오고. 이 미국 땅에 와서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창출해내고 번영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현대판 노마드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노마드라는 정신의 유목민과 다르게 나타난 것이 정주민입니다. 정주민, 정착민들. 정착민들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의 말에 비하면은 좀 반대되게 설명합니다. 부정적으로. 그래서 정착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정착을 하고 그리고 안주하게 되고 나중에 되면은 부패하게 된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약간 비춰보는 모습이 이 정착, 이 정주민에 대한 부분을 안 좋게 비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정착하고 안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서 움직여 나가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아, 나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또다시 타락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고 일어났을 때 내일의 내 모습은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 받았으니까 평생 갈 거야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개선하고 개선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주민을 바라볼 때에 안착하고 그리고 안주하고 나중에는 부패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살 수 있어라고 하면서 고착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오래되면은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던 교회가 거의 70년이 된 교회인데 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아주 행복해요. 사돈의 팔촌에 막 예. 한 명 끄집어내면은 고구마 줄기 끌려오듯이 쭉 옵니다. 뭐 사돈의 팔촌 고모 언니 막 제가 한 번은 실수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계시길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혀를 차면서 아 근사님이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분이 하는 얘기가 옆구리를 툭툭 치더라고요. 사촌이다 사촌이다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이 가르치면 예수님의 주장은 땅에 뿌리 내리고 토박이로 살면서 정체성과 배타성을 지닌 민족을 이루기보다는 어떤 정해진 형상이나 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바람이나 구름처럼 이동하면서 삶을 정주민의 고정관념과 위계질서로부터 해방시키는 유목민의 생각 사유를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 15장의 1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모두가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수군거리고 있는 거야. 아 저기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행동이 바르지 못해. 왜 행동이 바르지 못하죠? 세리와 창기들과 밥을 먹고 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예. 뭐, 여기 비유할 수 없지만, 밤일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예, 밤에 이제, 뭐,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하고, 먹고 마시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시험 받았던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중에 좀 되게 거친 사람들이 있죠. 예. 말도 이제 거칠게 하고, 행동도 거칠게 하고.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측은하게 보이고 좀 안타깝게 보여요. 그래서 좀 가까이 지내면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물든다고, 물든다고. 제가 그분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그분의 믿음이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저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물듭니다. 물듭니다. 우리가 생활이 좀 그렇죠. 우리도 늘 있습니다. 우리도 지켜보다가 누군가가 좀 험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좋지 않은 눈으로 보죠. 예. 그 눈이 누구의 눈이죠? 예수님의 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한다는 뭐냐면은 공부시키고 있는 거죠. 제자훈련 시키는 거죠. 예, 모아놓고,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아놓고, 만약에 강론하고 선포했으면 설교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비유로 설명합니다. 잘 들어봐라. 자, 모여봐라. 이제 내가 설명해 줄게. 이 아주 히브리적인 문학적으로 이제 아주 고급스럽게 설명을 합니다. 예, 비유로. 이런 양의 비유로.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로. 마지막에는 이런 아들의 비유로 설명을 하죠. 제자훈련 시키는 거예요. 앉아봐. 내가 조용히 설명할게. 니들이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있고 니들의 잘못한 것이 뭔지 내가 조목조목 말해줄게. 그래서 이 성경은 15장에 보면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사실은 이 각각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비유, 하나의 비유.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은 양을 통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통해서 설명하고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돈, 사람 숫자로 보면 112 점차적으로 뭔가를 갖다 핵심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점층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그 히브리 사람들은 아는 거죠. 처음에 간단하게 조금 더 심도 있게 마지막에는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잘 들어봐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15장 보면은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한번 해가 안 되는 거죠. 설교를 한번 해가 안 되는 거죠.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우리 목사님들이 같은 말 반복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예. 변화되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게 우리 목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거든요. 좀 힘들어요. 때로는 같은 말 계속 반복하니까. 주일마다 하니까.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우리가 주는 사명이고 콜링을 받았으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뭐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저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주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양이 그리고 드라크마가 사람이 걔들이 뭐 도망간 게 아니라 성경은 잃었다고 합니다. 그 주체가 목자이고 여인이고 그리고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이 객체가 어떤 뭔가를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체의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 핵심의 이 비유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거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야, 아멘 안 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그냥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하늘 문이 열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받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예, 이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가 주체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이 비유적으로 봤을 때에, 아!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그 구별된 생활을 하는데, 내 스스로의 뭔가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냐?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죠?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되니까, 세리와 창기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금했죠. 예,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했죠. 예. 왜? 같이 범하게 되면은 집에 가서 아마 찬물로 뭐 샤워를, 목욕을 한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니들이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니들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목자고 여인이고 아버지가. 핵심적인 우리 아들의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습니다. 말씀을 부리는 사람은 항상 몇째죠? 둘째예요, 둘째. 우리 집에도 둘째가 제일 마음에 말을 안 들어요. 예, 첫째는 고분고분하고 겁주면 겁도 내는데 둘째는 싹 웃으면서 이제 예,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렇진 않아요. 예. 예.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둘째에게 좀 힘들었던 것 같네요. 예,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내 분깃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 분깃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노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분깃을 줍니다. 그 분깃을 가지고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국으로, 성경 읽어보면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제 그 단어가 보면은 아주 이게, 영어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허랑방탕하다. 예. 예. 아주 이거 허랑방탕하게 모든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합니다. 그냥 그, 좀 좋은 차 타고 그런 게 아니라, 예, 뭐 아주 뭐 돈을 자유롭게 뭐, 영혼처럼 다 써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아버지에게 이런,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히브리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은 언제 받냐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주세요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 아버지 죽었다 생각할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 불효자라고 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손을 꼭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 이 불효자라고 합니다. 근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불효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요. 혹시 여기 불효자가 있으면은 돌이 없더라고 올라오는데 아스팔트가 돼가지고, 예. 예, 율법은 아주 중합니다.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재산까지 다 허비를 해버리고 이제 어떤 상태냐면 돼지를 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하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설 아이반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 쫓을 때 돼지고기를 딱 던지면 막 도망가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돼지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죠? 돼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생각에 의하면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 돼지를 치고 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도 위험한데 돼지가 먹는 것까지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때 우리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한 600만 명이 이제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유대인들이 도움을 받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주이시 동네인데 유대인들이 대단해요. 단결력이. 조금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주위 사람들이 돈 빌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빌려줘요. 이자도 받지 않고. 걔가 막 사업이 망했다면 찾아와가지고 막 그 파이팅 시키고 막 그렇게 해요. 막 괜찮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채무를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채무도 이자도 받지 않고 막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 얘기 들어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있냐면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완전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누가 보면 1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스스로 돌이켜라는 부분은 뭐냐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이제 아이덴티티를 찾은 거예요. 내가 티끌 같고 질그릇 같고 아무 존재가 없구나. 내가 이전까지 있었던 존재의 의미는 아버지 돈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돈이 있을 때 친구가 있었고 내가 돈이 있을 때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 내가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돈이 사라지니까 어우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티끌이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문득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하인들도 먹고 마심이 풍족한데 내가 아버지 집에 차라리 종으로 들어가자. 그 생각을 하고 돌이켜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돌아올 때 환영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인들, 교회에 돌아올 때에 문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흉악한 범죄자라도, 흉악한 죄인이라도. 이곳에서는 그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이죠?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과 말이 있더라도 참아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불이 났다면 꺼주고 불난 집에 붙여지라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참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발견합니다. 멀리서 보고. 성경에 보면은 15장 20절에 보면 거리가 먼데 옛날 그 성경에 보면 한자로 상거가 먼데, 아주 거리가 참 먼데, 그곳에서 누가 먼저 발견하죠?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행동이 왜 이랬을까요? 율법을 봐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발견하면 동네 어귀에서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로 한 번도 마을 어귀를 안 쳐다보고 있은 적이 없으신 거예요. 누구도 우리 아들을 발견하기 전에 내가 달려가야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누가 발견하기 전에 내가 그를 발견해서 그를 안아버린 거죠. 그 안는 순간 그 아버지는 그 모든 저주를 아버지 스스로가 다 받으시는 거예요. 돌을 맞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진정한 예수를 모르고 진정한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저주의 돌을 그 아버지가 다 맞으시고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누구죠?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이 자매고 이 형제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돌을 저주의 돌을 맞으시고 구원한 존재를 우리 스스로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바리새인과 장기와 세리들과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죠. 수군거림이 뭡니까?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저주를 맞으면서 그 아들을 회복시켜줍니다. 예.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시키죠. 신분을 다시 올려줘요. 예. 이제 얘가 내 아들 다시.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 보면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선포예요, 선포. 예. 구원의 은혜가 선포로 나는 거죠. 여러분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런데 기존에 머물러 있던 그 율법으로는 우리를 살려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켜서 거룩하고 산자라고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손에 장을 지을게요. 열 개의 장을 지을게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죽었던 자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첫째 아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보니까. 아, 아버지가 저런 놈을 다시금 아들로 세우네? 왜 이렇지?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찾아가요. 야, 죽었던 네 동생이 찾아왔대.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런데 아들이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신명기 21장에 보면 얘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놈이죠. 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런데 예.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가 나오죠. 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아버지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가서 권한대. 예, 이름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아버지 스스로 가시고 찾아오시고.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한다는 것 보이시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 둘 다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 있는 애를 발견해서 가고 그리고 노하에서 화를 내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찾아가서 야 들어와 들어와 죽었던 이 동생이 살아왔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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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하는 거죠. 싫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정죄해버려요. 더 심각한 거죠. 오늘 마지막에 핵심이죠. 만약에 첫째 아들을 꾸짖을 것 같으면 앞부분을 썼을 건데,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첫째 아들을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까지 정죄해버려요. 아버지, 너 잘못한 거라.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신을 부정하는 거죠. 아, 무서운 죄입니다. 중세 같으면 이 사람은 화형당하죠, 화형. 신을 부정한 거예요, 신을 부정.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행동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바른 것입니다. 어떤 걸로요? 우리의 의, 우리의 율법.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세웠던 그 어떤 행동이나 모습들이 때로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바쁘죠? 무지 바빠요. 맞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헌신예배 그거 하나 뭐다?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맞아요. 그래도 와야 돼요? 그래도 와야 되는데 뒤에 고개 끄덕거린대요. 얼마나 바빠요. 요즘 같은 청년들이. 그 많은 업무에, 또 미국도 또 얼마나 또 인종차별 심합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격려해야 되죠. 칭찬해야 되죠. 어떤 사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야 되죠. 그럴 때 청년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일을 하고, 왜? 또 신앙생활도 하고, 힘을 내는 거죠. 요즘 젊은 것들 안 돼. 왜? 많이 하신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주님께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와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됨, 티끌됨, 질그릇 같은 걸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 오늘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가운데서 평화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며 돼지 우리와 같은 삶이며 파산된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며 죽었던 우리가 살아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 가운데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사랑이 다시금 싹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